신명기 8장 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니라. 이번 가을에는 이상하게 일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강대상을 비운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쉬엄쉬엄 하니까 그 대신 농도가 짙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3일 전에도 좀 오랜만에 악을 써서 아주 막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제대로 하면 모두가 자기 보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목사님이 내 개인적인 어떤 잘못을 알고 치사하게 설교 시간에 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온 게 한 2,000명 돼요. 그러니까 뭐 설교는 제대로 하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해갖고 개인적인 비리를 파헤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모두에게 내 얘기가 아닌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때 개인적 차원에서 목사님이 뭘 날 믿게 봐서 저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감각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줄 아시고 그 말씀을 정당히 반응해야 되는 것을 그런 걸로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미워해서 이 설교 한 거야 라는 말로 책임을 도망가게 된다면 그거 아니고 그러면 기꺼이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린 부분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또 깐 이 말을 또 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므로 시방으로부터 하는 얘기는 전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분 되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에서 보는 이 내용들, 즉 신명기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증명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먹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것이 네가 잘나서 네 힘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자기 증명, 자기 자랑은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는 주장에 이르게 되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신을 부하로 가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하면 자기 자랑으로 가는 자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있는 자는 우상을 갖지 않습니다. 우상은 비록 가서 절하지만 그 우상은 자기 수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표적인 걸로 알라딘의 램프죠. 능력은 램프에 있는 마왕이 더 갖고 있지만 램프를 문질렀을 때 나타난 마왕이 알라딘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가서 절하고 뭘 희생을 하고 뭐 재물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우상이 가진 힘을 얻기 위하여 이쪽이 조종하는 어떤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웃기는 게 우상이 스스로를 지킬 권위도 법칙도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능력만 갖고 있고 재주 있는 이 사람이 이 우매한 신, 능력만 더 갖고 있는 이 신을 조종하는 거죠. 약팔 때 재주는 없는 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왜 등장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우상이 나타나지 아무데나 허겁거리고 도움을 청할 때 우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그 모범 혹은 가장 중요한 실패를 막는 기준이 뭐냐 하면 감사하며 공유를 베푸는가 아니면 자랑하며 심판하는가 라는 두 양극단의 자세입니다. 감사하며 공유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또는 은혜를 먼저 입은 것이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자랑하며 심판하는 것은 내가 얻은 것은 내 힘의 결과요, 상대방을 심판하는 이유는 너는 나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저들에게 지식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열심이 있고 뭐 뛰어난 교회였습니다마는 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랑이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자랑인 것. 지금 이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의 교훈의 맥락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다른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이라는 실패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실패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꾸짖어요?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그렇죠? 자랑하는 자들은 다 그것을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푼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며 보여야 하는 책임있는 그 증거의 내용이 나는 어떻게 복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너희보다 성공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신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너희는 자랑하는구나.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을 주고 보호를 한다면 나부터 해야 옳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유있고 배부르고 나는 고단하고 나는 어렵지 않느냐 라고 갖다 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나 하나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를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다 감당하는 이유는 뭐죠?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과 그의 신앙의 큰 뭐 이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나를 지키시고 나를 명하시고 내 유일한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자를 증명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고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꾸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로 와보면 신명기가 몽땅 그거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고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모든 복은 다 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왜요? 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터를 닦고 여기서 나라를 세운 민족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터를 닦고 집을 짓고 개간을 하고 나무를 심고 성을 쌓은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준 거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며 자기네들이 가꾸지 않은 밭, 논밭을 가지며 거기서 나온 열매를 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떡한다고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거죠. 내가 잘나서 이것을 얻은 것 같이 해서 무슨 실패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시험이 뭐냐 그러면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렇죠? 자존심 싸움에서 질 때 사람들 그 가장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어떻게 얘기할 때 제일 열받냐면요, 뭐 그렇게 겁이 나서 예수는 믿고 지랄이야 이 말에 열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어도 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공격한다고요? 겁이 나니까, 혼자서는 불안하니까 종교를 가진다 그런다고요. 신앙을 가진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진리를 아는 것이고 주제 파악을 한 것이죠.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부모 없이 태어났다 그러는 그런 우매하고 눈 감고 태양이 없다 그러는 식의 고집, 말도 안 되는 그 고집에 발끈한단 말이죠. 발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 자존심을 건드리는 싸움을 할 때 그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열받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인간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의 본성의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게 제일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돕는 것도 지난 3일 저녁이나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데 돕는 것도 내가 원래 거지였었다 라는 차원에서 돕는 것입니다. 난 가졌고 넌 안 가져서 내가 준다는 아닙니다. 이 잘못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신명기 이 문제를, 오늘 8장의 내용을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하냐 하면요,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이렇게 기가 막힌 사건에서 이 문제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의 그 시험의 첫 번째 답이죠.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신명기 8장을 인용합니다. 이 중요한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하는 것을 이 답 때문에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거는 시험의 본질은 그러니까 나타난 형태로는 먹는 문제고 무슨 명예고 권세고 이렇게 그 형태가 나타납니다만은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형태가 달라도 하나는 뭐 먹는 문제로 오고 하나는 명예 문제로 오고 하나는 권세의 문제라는 형태를 취했을 뿐이지 하나 내용이 하나로 집중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온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명령을 받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재를 받고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일반 법칙으로 끌어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을 우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의 백성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 편 아니냐. 이게 큰 시험인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떡을 만드는 이 일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만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권세를 위임하셨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 이외의 것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니라 이겁니다. 내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시는 말씀 속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특권을 많이 주시고 내 요구에 다 일일이 답하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충성과 복종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이 목사님 이해하셨죠? 아, 박동준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박동준 목사님만 이해했으면 다 되는 건데 박정희 목사님 이해했죠? 예, 이해했으면 손 드십시오. 예. 박정희 목사님 손 들라 하니까 뭐 다 들고 그래.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실성의 영원한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어떤 진실성?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무슨 씨름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확인한 바와 같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다음 달 15일에 벌써 먹을 거 없다고 원망했죠. 심지어 만나가 떨어져요. 뭐 확인하기로 했죠? 먹을 것을 매일 내가 거두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순종하나 아니 순종하나 시험하겠다. 그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배반과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셨다고요. 이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그래서 뭘 확인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붙잡힘 바 되고 그의 보호와 그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더라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40년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실성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다. 남은 것은 너희가 내게 할 일이지 내가 너희에게 편을 드나 충분한가 호의적인가를 시험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 확인한 거죠. 그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 속에 이게 다시 등장하죠.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이 답 속에서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까지 이 말씀은 그 이후에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 출애굽 때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이 말이 그로부터 약 천몇백 년을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오기까지 이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 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영원함. 실패하거나 시건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 배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고 내게 충분하고 이 문제를 너희는 언제나 와서 나에게 묻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충실하고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고가 언제나 문제니라. 신명기 8장 얘기죠.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고 이것이 성경에 남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힘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마태복음 6장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결론에 가죠. 30절 아니 26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보낸 종이라면 내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일들 정도는 너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죠.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의 현실 속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에서 하나님 이건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정도는 나에게 약속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죠. 그에 대한 근거가 뭐였죠? 답변을 이제 성경이 가지는 답변의 근거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셨는가? 하나님의 신실성은 이미 여기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땐 맞고 그 후엔 안 맞았으면 이 말씀 인용 못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까지 맞았고 지금까지도 맞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 노릇을 하는 것이며 또 확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근데 이건 다 어느 부분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해라. 그거 안 해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과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내 편이란 말이냐? 아니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 아버지가 새도 먹이셔. 백합화도 키우는데 왜 나에게 안 하시겠느냐?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라.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어디로 오라고? 그러므로 아무 문제는 언제나 이거예요. 네가 누구 아래 있느냐?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을 너 증명하고 사는 거야. 네가 남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충분하시고 너에게 넘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는 분인 것을 역사와 자연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만 남아있지 하나님이 네게 부족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그리하여 너를 증명하려는 나쁜 생각이니라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애들 시험입니다.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을 뭐 우리 때문에 좋은 대학 붙여달라는 거 아닙니다. 얘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따위로 구라풀지 마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영 들지 않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또 기도한 것 같이 나타나지 않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식은 너밖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맡긴 자식인 줄 아십시오. 그거 순종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요. 이번에도 안 해주면 난 몰라요. 이거는 신앙을 빙자한 공갈입니다. 애 학교 못 들어가는 게 창피해서 그러는 거죠. 애를 위해서보다. 그렇죠? 애 때문에 창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보다 소홀하셔서가 아닙니다. 언젠가도 얘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감사하라고 무슨 헌금 많이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자세요, 원리요, 내용이요. 여러분이 가지는 사고의 본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는 자만이 신앙에 담대함이 있고 그 안에 충성이 있고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신앙을 그 근본과 핵심과 원칙에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아야겠고 주님이 사탄 앞에 반격한 것 같이 마태복음 6장의 이 교훈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신앙을 판정하고 언제나 올바른 길로 우리를 붙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무엇을 증거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무엇 다른 증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아우성은 결국 우리의 미련함이요 무지함이요 욕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자녀 되었은 즉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묻는 책임 있는 신앙을 영육해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